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목요일은 예수님이 순환받으신 성금요일 전날을 의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성목요일은 그리스도의 성만찬 제정일로도 불립니다.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 성목요일의 정식 명칭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이날 성공회에서는 서로의 발을 씻겨줌으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는 훈련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평신도들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각 사제마다 12명의 평신도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해가 진 이후부터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목요일 해가 진 이후부터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이미 금요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성목요일은 가톨릭의 성목요일보다는 성금요일과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세상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저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다시 식탁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공동번역은 더 분명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도록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너의 발을 씻어주었는지 알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이어지는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선생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신 것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섬김의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의도는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섬김과 관련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발이 자주 더러워지지요.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은 집안의 하인들이 할 몫입니다. 그런데 선생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수건으로 그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의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큰 섬김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섬김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신 다음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한 분이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섬김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섬김과 헌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려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섬김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를 위하여 이런 섬김을 베푸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손수 그 발을 씻겨주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본을 보이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본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섬겨라, 이런 뜻이지요. 이런 사실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냄새 나는 발,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주님께서 손수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긴 그 모습의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 지도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섬김을 행할 때에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간에 사랑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옥은 서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천국은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존중받는 곳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상대방보다 낮추어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보실 때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 어찌 되셨습니까? 물론 장사되어 돌무덤에 누이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전에 예고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자리로 영광스럽게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 독생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 전체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한 사람이라도 오해할까 봐 실족할까 봐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것으로 생활비와 사역비를 충당하고 오히려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다. 너희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어라. 섬기려고 하지 말,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복이 있다. 그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허물거제로 죽어 있는 소망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주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나는 받기만 하고 베풀지는 않고 계속 내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아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섬기는 자가 높아지리라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섬김은 필수적으로 자기를 낮출 때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 그런 자세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섬기면 섬김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체 한다고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자기를 낮추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실 때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해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 발을 감싸안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진짜 섬김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높이십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뭐 학자들마다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정설로 인정받는 것은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를 넘어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6시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원죄가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먼저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게중심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양 팔이 못이 박히고 양 발목에 못이 박히는, 그래서 살점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은 정말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그러나 또한 학자들은 그보다 더 고통은 무게중심의 아래로 밀리면서 심장의 압박을 받아 결국은 심장이 터졌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심장이 터지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잔인한 그런 죽음의 형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형이거든요. 그래서 흉악범들만, 로마의 반역자들만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로마의 반역을 했다고, 무슨 흉악범이라고 그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지요. 성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사랑의 눈빛이 진노의 눈빛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이 고통을 주님은 온 영혼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삶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셨지만 이 십자가의 영혼의 고통만큼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여기에 유일하게 자신이 본래 가졌던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혼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에 비할 바 없이 컸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고통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지연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우리 한번 이 부분만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 지연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에는 언제나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희생과 고통이 따르지 않는 섬김은 가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섬길 때에는 반드시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큰 섬김을 받은 자로서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사랑으로 섬기면 내게 유익이 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고를 수고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와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물질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왜 섬김이 점점 희미해집니까? 왜 교회에서 대접만 받으려 그러고 쉬운 일만 봉사하려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어떤 섬김을 감당하셨는지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그 섬김에 대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에 감사 감격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섬김을 해본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섬김의 기쁨을 아는 분들이 더 잘 섬기세요. 이 섬김의 기쁨을 모르는 분들은 좀 섬기시라고 권면을 해도 아이고 제가 바빴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 복된 자리를 그도 차는 것이지요. 우리 노랑님께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섬기셨는지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 감격하면서 섬김의 자리에 물러서지 않고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섬김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섬기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